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자국의 북핵 3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서 북핵 문제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돼 있어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며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현재의 복잡한 정세에 대응하며 핵 문제의 협상 궤도로의 복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관련해 수배를 받아온 살라 압데슬람의 지문이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됐었다고 벨기에 수사당국이 8일 밝혔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수사관들이 지난달 10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수색 도중 압데슬람의 지문과 폭발물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세 개의 수제 벨트 등을 발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내부에서는 폭발물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검찰 대변인은 그러나 압데슬람이 언제 이 아파트를 방문했었는지 그리고 왜 이 같은 발표를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만 해당 아파트 임대 과정에는 가짜 신분증이 사용됐으며 벨기에에서 파리 테러와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 10명 가운데 1명이 생활했던 곳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데슬람이 테러 공격 이후 이 아파트에 숨어 있었거나 폭발물 장치를 만드는 장소로 활용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8일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수니파 무장단체 ISIL 대원들을 최소 17명 사살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ISIL이 이 지역에서 7명을 참수한 직후 실시됐습니다. 당국자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인접한 낭가하르주의 아친 지역에 대한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ISIL이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난가하르 주지사 대변인은 VOA에 ISIL이 6명의 탈레반 방군들을 참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처형이 실시되고 있을 때 미군 무인기가 미사일을 발사해서 17명의 ISIL 대원이 사망했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VOA에 금요 기도회가 끝난 8일 오후에 마을 주민들 앞에서 참수가 실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참수된 희생자 중에는 아프간 정부군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5%를 기록해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미국 내에서 29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신규 일자리 규모는 당초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특히 서비스와 건설, 보건 분야, 요식업 등의 일자리가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지난 1년 새 2.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790만 명은 여전히 실직 상태에 놓여 있으며 600만 명은 임시직 종사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지난 2014년 훈련용으로 유럽에 보낸 비활성 미사일이 쿠바에 잘못 배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7일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지난 2014년 미국이 스페인에 보낸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이 쿠바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사는 당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훈련용으로 비활성 헬파이어 미사일을 화물기에 실어 스페인으로 발송했지만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이를 통보받았을 당시 미사일은 이미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쿠바 아바나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건이 스파이나 범죄자가 벌인 일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관리는 AP통신에 록히드 마틴의 항공 운송업자들이 실수한 것이라며 미국은 업체 측과 미사일 회수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로 배달된 미사일은 폭발물이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 당국은 쿠바가 헬파이어 미사일의 탐지 기술 등을 역설계해서 북한 등 다른 정부들과 공유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미국 영화가 있죠. 연장 영화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의 일곱 번째 연속작 깨어난 포스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사람하고 외계인들하고 함께 삽니다. 이 영화 속에 종종 등장하는 외계의 생명체에 대한 끊임없는 가설과 연구 그리고 보고들이 있지만은요. 실제로 외계인을 눈앞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실로 받아들이긴 어려운데요. 그런데요. 미국과 인도의 천체 물리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이 최근 과학 전문지에 실린 것이 화제입니다. 지구 너머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하늘을 보면은 드문드문 별이 떠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에는요, 그 많은 별들 수십만 개가 둥그렇게 공처럼 모여 있는 별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른바 구상성단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공모양의 별 집단이 외계 생명체 또 문명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구상성단의 별들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요. 외계 생명체가 다른 행성으로 퍼질 수가 있는데 수십억 년을 지나면서 이 외계 생명체가 문명을 이어가고 인간 수준에 이르렀거나 곧 도달할 수준에 이르렀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연구는요. 다양한 구상성단의 간격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는요. 일반인에게는 상당히 막연한 얘기로 들리지만은요. 이 학계에서는 외계인의 실마리가 풀리나 하는 기대감까지 갖게 하는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부터 전해드립니다. 이곳 워싱턴은 지금 6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1월 9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되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하고요. 개성 역시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8도에서 0도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Shocking Blue가 부릅니다. Venus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가담하는 외국인 추종자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증권시장이 정초부터 계속 폭락과 반등을 이어가면서 국제 증시도 덩달아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1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랑스 파리 연쇄 폭탄 테러 용의자의 지문과 흔적이 벨기에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세력이 최근 약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ISIL에 가담하려는 추종자들은 또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자가 익명을 전제로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힌 내용인데요.
네.
예, 지금 전 세계 약 120개 나라에서 약 3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ISIL에 가담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6천 명은 서방 국가 출신들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해 말까지 한 달에 평균 1천 명 정도씩 ISIL에 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알려진 것보다 숫자가 더 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2015년 10월에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추산했을 때는 약 115개국에서 3만 명 이상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간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 4,500명 정도가 이 서방 국가 출신으로 파악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나 갔을까요?
예, 미국의 경우 시리아나 이라크에 싸우러 가거나 이 도와주기 위해서 간 사람들 또는 이 가려고 시도한 사람은 지난번 조사 때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보 당국자는 이 숫자가 약 25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추종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도 파악이 됐나요?
예, 이라크 도시 모술인데요. 지난해인 2014년 6월에 ISIL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현재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갈 수 있다는 점에 정보 당국자들의 고민이 깊다고 하는데요.
네.
예, 한 전직 미 정보 당국자는 자신들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고 있나요?
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가 터키를 통하는 건데요. 예, 상당수가 터키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나 이라크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터키 정부가 국경 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전 중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도 그동안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터키의 협조를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ISIL은 터키와의 접경 지역을 통해서 이 새로운 대원들을 수혈받고 있고요. 또 물자 같은 것도 공급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이번 주에 이 터키를 방문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조 바이든 부통령도 이달 말에 이 터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터키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그동안 터키는 ISIL이 자국에서 이 테러 활동을 넓혀가자 미국의 자국의 공군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 이 협력을 확대하고 있긴 한데요.
네.
예, 하지만 여전히 자국의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터키 남부에서 자치를 요구하고 있는 쿠르드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면서 이 ISIL 대응 작전에 참여하는데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ISIL 외국인 추종자들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동안 이런 추종자들이 주로 젊은 층인 걸로 알려졌는데 역시 지금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젊은 유럽인들 그리고 여성들이 ISIL에 많이 가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들의 평균 연령은 24살 정도고요. 많은 사람이 10대 청소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번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증시가요. 정초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증권시장도 덩달아 술렁거리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가 새해 개장 첫날인 4일에 7% 폭락으로 문을 열면서 국제증권시장이 크게 술렁거렸었는데요.
네.
예, 연일 이 폭락과 반등을 이어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목요일에 또 한 차례 큰 폭락세를 보여서 시장이 크게 동요했는데요. 금요일에는 다시 안정세를 보였네요.
네, 맞습니다. 8일에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약 2%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상하이 종합지수는 개장 초반 약 30분 동안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후에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또 중국의 선전 증시의 성분 지수도 1.2%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성분 지수도 처음에는 4% 넘게 폭락했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이후에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안정세를 찾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예, 무엇보다도 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날 위안화의 가치를 전날보다 올려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주가의 계속적인 폭락을 막는 데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환당국도 개입했네요.
예, 중국 외환거래센터는 이날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기준 환율을 이 전날보다 낮춰서 1달러당 6.56위안 정도로 고시했는데요. 그러자 위안화의 매수세도 이 상승세를 이었습니다. 이 중국 정부 당국은 또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 3개월 안에는 최소한 1%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네.
예, 이런 지분 매각 제한 조치 역시 이 중국의 증시 폭락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네, 또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란 주식시장에서 이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급락할 때 매매를 자동적으로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2016년 새해 첫날에도 중국 증시의 팔려는 주문이 이어지자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었고요. 전날인 7일에도 이 거래 시작 30분 만에 7.3% 폭락하는 바람에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폐장됐었습니다.
네.
예, 중국 경제계에서는 증권시장의 이 변동폭을 키운 게 바로 이 서킷 브레이커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결국은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이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중국 증시가 일단은 숨을 거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여전히 안정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 조치를 취해서 이 급한 불을 끄긴 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앞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 압력은 계속 있을 전망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이렇게 불안정한 이유가 뭘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세가 올해도 계속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정초에 발표된 이 중국의 제조 구매자 지수가 이 당초 기대치보다도 훨씬 못 미치면서 이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권시장의 이런 불안정이 국제증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예, 중국 증권시장의 불안정에다가 최근에 이 중동 정세 불안정까지 한몫 거들면서 이 국제 증권 시장이 모두 술렁거렸는데요.
네.
예, 7일에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전날보다 2.3%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8일 금요일에 미국의 지난달 고용 지표가 기대보다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발표되면서 지금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예, 반면에 독일 증시는 전날보다 2.3% 떨어졌고요. 영국 증시 1.9%, 또 프랑스 증시도 1.7%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덩달아 급락과 반등을 보이면서 널뛰기를 하다가 전날보다 0.7% 오른 채 장을 마감했고요.
네.
예,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0.39%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지구촌원을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 사건 130명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벨기에 브뤼셀의 한 아파트에서 파리 테러 사건 용의자의 흔적이 발견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벨기에 사법당국이 파리 테러 사건에 이 벨기에 출신 사람들이 상당수 가담한 게 드러나면서 그동안 범인 체포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네.
예, 지금까지 용의자만 수십 명이 검거돼서 그 가운데 10명이 기소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일 이 벨기에 연방검찰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파리 테러 사건 용의자 가운데 하나인 살레 압데슬람의 지문과 또 파리 폭탄 테러범들이 이용한 액체 사제 폭탄인 TATP의 흔적, 또 수제 자살 폭탄 벨트 3개 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파리 테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이됐을 거란 추측이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지난 연말인 12월 10일에 이 아파트를 급습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벨기에 검찰 당국은 압데슬람이 언제 이 아파트를 방문했는지 또 이런 발표를 왜 한 달이나 기다려서 지금 발표하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벨기에 검찰 당국은 다만 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이 이용됐고 또 파리 테러와 관련돼 체포된 10명 가운데 한 명이 사용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압데슬람이 파리 테러 공격을 저지른 후에 여기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파리 테러 주 용의자 가운데 현재 압데슬람이 유일한 생존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파리 테러 사건의 주요 용의자 8명 가운데 7명은 이 현장에서 자폭하거나 사살됐습니다. 압데슬람의 형제인 브라힘도 이 파리 테러에 가담했다가 죽었고요. 현재 유일한 생존자인 압데슬람은 이 벨기에 출신으로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벨기에를 비롯해서 유럽에 지금 긴급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유일한 생존자인 만큼 압데슬람의 행방을 찾는 게 급선무로 보이는데요. 쉽지가 않겠네요.
예, 사건 수사 초기에는 이 압데슬람이 벨기에 모처에 은신 중일 거라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압데슬람이 이미 벨기에를 빠져나가서 시리아나 북아프리카로 도주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벨기에 사법당국이 기소한 용의자의 대부분은 압데슬람의 도주를 도와줬거나 또는 압데슬람과 관련된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원을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목요일 텔레비전 공개 방송에 출연해서 총기 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증가량과 실업률이 발표됐는데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도는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에서 연방정부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무장 시위대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에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텔레비전 공개 방송에 출연했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목요일 미국인들에게 총기 규제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뉴스 전문 방송 CNN이 주최한 공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기 옹호단체인 전미 총기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총기협회가 행정부의 총기 규제 노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And part of the reason is that the NRA is convinced, many of its members, that somebody's going to come grab your guns.
네, 전미총기협회가 회원들에게 누군가 와서 총을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계속 얘기한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총을 빼앗으려 한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총기 제조업체에 큰 이익을 주는 일이고 매우 효과적인 홍보장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총기 판매가 크게 늘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NRA가 의회 목을 조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 공개 방송이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시에서 열렸는데요. 바로 근처에 전미총기협회 본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미총기협회 NRA는 이번 공개 방송에 초청은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NRA 산하 입법행동연구소의 크리스 콕스 소장이 보수 성향의 방송인 폭스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네.
콕스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려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NRA는 공개 방송이 나가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계속 올렸습니다.
네, NRA가 이번 공개 방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네, NRA는 이번 공개 방송을 가리켜서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라면서 그런 자리에 나가는 건 사양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은 기꺼이 NRA와 총기 규제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음모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총기 옹호단체들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I respect the Second Amendment, but all of us can agree that it makes sense to do everything we can.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소지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2조를 존중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인들이 사냥이나 수집 등을 위해 총기를 구입하고 또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위험 인물의 손에 총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노력이 상식적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총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가요. 한 해 한 3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총기 사망률을 줄이는데 이번 행정명령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미총기협회 같은 총기 옹호란자들은요. 아무리 총기 규제를 강화해도 총기 폭력을 막지 못할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총기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은 자살이나 사고로 숨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총기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은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죠. 그 가운데 단 몇천 명이라도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많은 미국인 가족이 슬픔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 공개 방송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렸는데요. 네. 타운홀이라고 하면은 시민회관을 뜻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초청해서 정책을 설명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타운홀 미팅이죠?
예, 맞습니다. 총기 규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약 100명이 공개 방송에 참석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의 질문을 듣고 답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성폭력 희생자면서 현재 자녀를 둔 어머니라는 한 여성은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총을 사기 힘들어질 것이고 자신과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여성이 총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은 행정명령에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공개 방송에 앞서서요. 총기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또 뉴욕타임스 신문에 싣기도 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고문에서 총기 폭력을 국가 위기로 묘사했는데요.
네.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기 소지자들과 총기 제조업체들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요일에 나온 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67%가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총기 폭력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증가량하고 실업률이 발표됐는데요. 뭐 생각보다 호조를 보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금요일 지난해 12월에 고용시장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자, 우선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증가량이 29만 2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와 건설, 보건, 요식업 등의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자, 전통적으로 12월은 긴 연말 연휴가 끼어있는 탓에 신규 고용 증가량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1월에 신규 일자리 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 해 총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건가요?
네, 모두 265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 건데요. 지난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좋은 성적입니다.
네.
또 지난해 월 평균이 지난 2013년에 19만 9천 건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3, 4년간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의 호조와 부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이 평균 20만 개 일자리를 유지한 건 꽤 좋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실업률도 좋게 나왔죠?
예,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전달에 이어서 5%를 유지했는데요. 5%는 시장 전문가들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보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경제 불황이 덮쳤던 2009년의 실업률이 10%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실업률도 많이 회복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노동시장 호조는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말 9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요. 연준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0%대를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고요. 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과 노동시장 지표들이 계속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3년 동안 1%포인트 정도 올린다는 목표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용 동향이 좋아지면 기준금리 인상도 속도를 내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전망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여전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시장의 불안입니다.
네.
중국 경제의 둔화와 위안화 평가 절하는 무시할 수가 없는 요소인데요. 새해부터 중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세계의 주식시장이 휘청거렸고요. 미국의 뉴욕 증시의 이 다우존스 지수 역시 이번 주에 5%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도 썩 좋지 않았다고요?
예, 시간당 평균 임금은 $25 24센트로 전달보다 1센트 줄었고요. 지난 1년 동안 총 2.5% 증가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 역시 크게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소식 더 보도록 하죠.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에서요. 무장한 시위대가 연방정부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데요. 농성이 길어지고 있네요.
네, 점거 사태가 벌써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이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 하니 카운티에 있는 멀루어 국립야생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이 본부 건물을 점거했는데요. 목요일 데이비드 워드 현지 경찰국장이 시위 지도자 아몬 번디를 만났습니다. 경찰이 호위를 해줄 테니 농성을 끝내려고 떠나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몇 년이 걸려도 이 무기한 농성을 벌일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위대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니 카운티 경찰은 양측이 금요일에 다시 만나서 협상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가 목요일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위대가 불법으로 연방정부 건물을 검거하고 있다면서 즉각 떠날 것을 요구했지요.
네.
오리건 주민은 외부에서 들어온 시위대가 농성을 벌이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려 한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이 농성하는 이유가요. 연방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연방정부는 공유지 사용 문제로 이 서부 목장주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 목장주들이 정부 땅에서 가축을 기르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의 중심에 드와이트 해먼드 부자가 있는데요. 이 해먼드 부자는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각각 3개월과 1년형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을 마쳤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말에 연방항소법원이 이들의 복역기간이 너무 짧았다면서 재수감을 명한 겁니다.
네, 이들 부자가 지난 월요일에 순순히 교도소에 가서 다시 수감됐다고 하죠.
예, 해먼드 부자 측은 외부 시위대의 지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네.
현지 주민들도 대부분 외부인들의 간섭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해먼드 부자가 교도소에서 풀려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위를 지도한 사람이 이전에도 정부하고 마찰을 빚은 일이 있었다고 하죠.
예, 이번 연방정부 건물 점거 사태는 아몬 번디 형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바다주 목장 주인 번디 형제는 지난 2014년에 아버지 클라이븐 번디와 함께 연방정부를 상대로 대립한 일이 있습니다. 이 번디 가족이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10년 넘게 불법 방목을 해왔는데요. 연방토지관리국이 번디 가족이 소유하는 가축을 공유지에서 내보내려고 나섰습니다.
네.
자, 그러자 번디 가족은 연방정부 관리가 해당 구역에 들어오면 총을 쏘겠다면서 대치를 했고 결국 연방정부 당국이 물러나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시나 이스턴이 부릅니다. Almost Over You 들어보시죠.
'Cause it seems like forever.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테러 집단이라고 한다면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가 나서서 ISIL 격퇴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대표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라고 하면 알카에다를 꼽았습니다. 사실 ISIL도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에서 시작된 단체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국제사회에 테러의 공포를 가져온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사상 초유의 테러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납치당한 비행기 두 대가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의 심장부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을 향해 돌진했고, 납치당한 또 다른 비행기 한 대는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미 국방부 건물에 떨어졌습니다. 또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는데요. 동시다발적인 테러 공격으로 약 3천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미국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테러 공격의 배후에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있었지요. 당시 19명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일으킨 9.11 테러로 인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알카에다 이름의 의미.
알카에다에서 알은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아랍어의 관사이고, 카에다는 영어로 베이스 또는 파운데이션이란 뜻입니다. 한국말로 옮기자면 기초, 기본 또는 근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카에다는 이름에서부터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알카에다는 외세의 간섭 없이 이슬람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이슬람 국가 건립, 그러니까 신정일치 칼리프제의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것이 설립 목적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이런 목적을 읽을 수가 있죠.
알카에다의 탄생.
알카에다의 설립자이자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은 195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슬람 종파 중에서도 순위파인 빈라덴은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슬람 구제기금을 설립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자금과 훈련을 지원하게 되지요. 그리고 1988년 오사마 빈라덴은 이슬람 구제기금을 기반으로 무장조직인 알카에다를 결성하게 됩니다. 알카에다는 소련이 물러간 뒤에는 항전의 방향을 미국으로 틀게 되는데요. 1990년 걸프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테러 조직으로서 세를 키우며 전 세계의 미국 시설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들의 테러 행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과격해져서 2001년에는 미국에서 9.11 테러를 감행하게 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세력의 근간을 둔 알카에다는 이후에도 주로 중동 지역 테러 요원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며 폭탄 테러나 주요 인물 암살 등을 주도하게 됩니다.
알카에다의 쇠퇴.
오사마 빈 라덴의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국제 테러 조직으로 악명을 떨친 알카에다는 9.11 테러 이후에 빈 라덴의 자금줄이 끊기면서
세를 불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면서 알카에다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지요.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5월 2일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IA의 주도로 파키스탄 은신처에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씰이 사살한 거죠. 빈 라덴이 사살되면서 이집트 출신의 의사이자 알카에다의 2인자로 9.11 테러를 함께 계획한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알카에다의 새 지도자 자리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기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또 빈 라덴을 비롯한 알카에다 핵심 세력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대부분 사살되면서 알카에다의 조직력도 예전만 못하게 됐지요.
ISIL의 부상.
반면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이후 알카에다가 쇠퇴하기 시작하자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였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더 급진적 이슬람 사상을 내세우며 세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활동하는 악명 높은 테러 단체 보코 하람 역시 원래는 알카에다 연계 단체였지만 지난해 3월 ISIL에 충성 맹세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카에다가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닙니다.
알카에다의 미래.
시리아의 알누스라 전선과 예멘을 근거지로 활약 중인 알카에다 아라비아 지부, 소말리아의 알샤바브 등의 연계 조직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여전히 산재해 있지요. 특히 지난해 11월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벌인 호텔 인질극으로 인질 19명이 사망하는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무라비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알카에다가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알카에다와 ISIL이 경쟁하면서 더 자극적이고 인명피해가 큰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무모한 경쟁은 승자 없이 결국 패자와 희생자만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he ins and outs, the ins and outs of something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 common American expression. But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So, what's the update on the situation?
Well, I don't know all the ins and outs of the situation yet. I would have to talk to Steve to find out.
Got it.
오늘 본문에서 제가 So, what's the update on the situation?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Well, I don't know all the ins and outs of the situation yet. I would have to ask Steve to find out.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라. Steve한테 물어봐야 해. 라고 답합니다. 저도 got it.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he
ins and out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 what's the update on the situation?
Well, I don't know all the ins and outs of the situation yet. I would have to talk to Steve to find out.
Got it. Today's expression is the, T-H-E, the, ins, I-N-S, ins, and outs, O-U-T-S, outs, the ins and outs. If someone tells you the ins and outs of something, they are telling you the details or the successful way to do something. The ins and outs는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영어 표현인데요. 상세하게, 구석구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묻자 제이슨은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 모른다고 대답했죠. 영어로
Well, I don't know all the ins and outs of the situation yet.
라고요.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바로 the ins and outs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Since Laura is a newcomer, it will take her some time to learn the ins and outs of the office policy.
라는 문장은 로라는 신입사원이라서 회사 방침을 자세히 익히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Let me tell you the ins and outs of our business.
라는 문장은 내가 우리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줄게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So, what's the update on the situation?
Well, I don't know all the ins and outs of the situation yet. I would have to talk to Steve to find out.
Got it. Let's review.
If someone tells you the ins and outs of something, they are telling you the details or the successful way to do something. The ins and outs. The ins and outs of something.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의 국제개발기관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의 정기 이사회가 2015년 12월 16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3개 국가를 컴팩트 국가, 즉 회원국으로, 2개 국가를 준회원국으로 승인했습니다. MCC는 경제성장을 촉진해 전 세계 가난을 없애도록 돕는 미국 정부 산하의 독립기구입니다. 5개 나라 중 3개 나라는 이번에 처음으로 MCC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들은 모두 올바른 재판제도 확립과 자유로운 경제, 인적자원 투자를 보장해야 하는 MCC의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날 이사회로부터 회원국에 선정된 나라는 코트디부아르와 코소보, 세네갈입니다. 2014년 12월 준회원국으로 선정됐던 코트디부아르는 정치적 안정과 같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회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적 권리를 향상시킨 뒤 MCC의 평가를 통과한 코소보도 MCC의 새로운 동반자가 됐습니다. 세네갈은 지난 9월 첫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그 기간 내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사회는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가 국내 투자 외에도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지역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잠재적 투자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것을 MCC에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감독기관의 필요성도 연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사회는 토고와 스리랑카를 MCC의 준회원국으로 합류시켰습니다. 토고는 평가표에서 지난 몇 년간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고 스리랑카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의 민주제도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물론 행정체제의 개선과 인권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네팔과 니제르, 필리핀은 개선 활동을 꾸준히 벌여 회원국에 재선정됐습니다. 그 외 다른 회원국들 역시 매년 실시되는 선정 절차에 따라 그 지위가 연장됐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표결을 통해 회원국인 탄자니아와 레소토의 정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들 나라의 회원국 연임 문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몽골의 회원국 자격 조건 향상을 도울 것과 인도가 남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원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MCC를 통해 앞으로도 새로운 국가는 물론 기존 회원국들이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또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